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퇴임 뒤 사용했던 싱크탱크 사무실과 별개의 장소에서 적어도 한 묶음의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의 기밀 분류 수준과 숫자, 그리고 발견 시점과 정확한 발견 장소는 분명하지 않다고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또 부통령 재임 당시부터 갖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기밀 자료들을 찾는 일이 완료됐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기밀 표시 문건 10건을 발견한 사실이 지난 9일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미국 보건위생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지속적인 결과로 자비에르 베세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2023년 1월 11일 해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갱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겨울철 코로나 환자 급증 가능성과 백신과 치료제 판매를 위한 민간시장 전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비상사태 연장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무료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하루 평균 6만 7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하루 약 390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 하원이 11일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이후 처음 이뤄진 표결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룰 특위 설립 결의안을 찬성 365대 반대 65표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은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146명의 찬성 그리고 65명은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7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기술, 안보 발전 상태와 미국과의 경쟁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뒤 새 특위는 당파적 위원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외교부 등 한국 정부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변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정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면서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제3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으로 해당 단체가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을 판결했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거부해 수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일본 제철 등 전범기업이 피해 보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몇 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바라는 것은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라며 제3자를 통한 배상금 지급이라는 외교부의 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측의 이 같은 해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한국 정부의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한국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같은 검토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배상금 지급 요청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비자 발급 중단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정적인 전제 조건을 달고 한 언급으로 미한 간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한미 간의 이런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그것이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반대 속에서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관련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미한 간 확장 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한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실적 수단으로서 미한 안보 동맹 속에서 확장 억제의 실효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발언의 중요 포인트라며 이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실행하는 그런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정적인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며 핵무장은 정책적 옵션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높은 지지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에서 국민들의 70.2%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20대와 30대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68%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전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핵 위협을 가하면 그게 결국 북한한테 더 손해라는 걸 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뭐 제일 큰 거는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달래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거나 달래가지고 비핵화시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은 아니다 그러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북한 편에 서 있는 중국을 견인해 내려는 의도도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타이완과의 양안 문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동북아 국가의 핵무장 이슈는 대통령의 언급만으로도 중국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중국 정부도 조금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신들이 지금같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한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자위권 차원이라며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행동을 예고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가 일정한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이 이후에 펼치는 여러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라든가 무기 개발과 관련된 행동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이 정당하다. 이것도 역시 마치 당연한 것으로 내가 설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에 대한 자유권 행사는 확고하게 한다며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즉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 채택을 환영하면서 일본과의 동맹 증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한일 3자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1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여러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이뤄진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핵무기를 최대 속도로 증강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장관들은 미국, 일본, 한국의 양자 혹은 3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같은 협력은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해상안보, 수색구조,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분야를 포함한 다자와 3자훈련, 그리고 다른 활동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시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e DPRK's unlawful and reckless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launch of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in October.
이어 이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강조한 약속이라며 오늘 우리는 확장 억제, 즉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방어 역량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2 형식의 공식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최근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반격 역량을 갖춘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일본의 새 전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특별히 미국과 일본의 전략 사이에 주목할 만한 집합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eartily welcome the new strategies, especially because there is, as I said, and we've all said.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3자와 다자 차원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역할과 임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에겐 강력한 기반이 있고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안보 문서는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려는 동맹의 역량을 재정비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함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납치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우리는 반격 역량을 갖추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데 대한 긴밀한 협력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in our meeting today, we strongly endorse Japan's decision to acquire a counter-strike capability.
이어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 관심사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등 여러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한국, 호주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파트너 국가와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호주와 한국, 아세안, 유럽을 포함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다 동맹의 파트너십을 확대するため 5주, 한국, 아세안, 5주 등의 파트너국との
아울러 영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확장 억제로 인해 나는 오스틴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폭넓은 관점을 청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이기 위해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2월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미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1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미한 연합훈련 계획과 관련한 VOA의 확인 요청에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지만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일상적이고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방위 태세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새 대통령 업무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오는 2월엔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도상훈련 방식의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연내 개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심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국 국무부가 근거 없는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코로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비자 발급 중단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VOA의 논평 요청에 세계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과 과학을 바탕으로 신중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이 코로나19 여행 제한을 강화한 데 대응해 중국이 두 국가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투명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촉구에 우리도 동참한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잠재적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식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 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은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일본인 비자 발급 절차 중단에 대해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중국이 한일 두 나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의 예방조치를 납득할 만한 적분법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무총장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발 여행객에게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회원국들이 늘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믿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회원국들이 최근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며 WHO가 말한 대로 여행객 심사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들의 기반에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11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확하고 투명한 신종 코로나 통계를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WHO는 중국이 여전히 사망자를 크게 축소해 보고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이 예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WHO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접근법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7개 회원국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 강화를 권고한 유럽연합은 11일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은 중국과 두 해당국 사이의 양자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이후에서 비자는 회원국들의 권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발병자가 급격히 확산하자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일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미국 내 태양광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대통령이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직접적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의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는 오늘 하나 QCL의 발표는 조지아주 노동자 가족과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투자는 나의 경제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원, 미화로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화 큐셀의 투자는 조지아주에서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은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투자가 우리의 공급망을 되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청정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최첨단 태양광 기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 소비자, 우리의 기후를 위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제조업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 솔루션의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이 투자는 조지아주에서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미국 태양광 제조 분야에서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This investment will create 2,500 jobs in Georgia and represent the single largest investment in solar manufacturing in US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한화 측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번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태양광 핵심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번 투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IRA에 따라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첨단 기술과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미한 경제 관계가 확대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IRA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미한 당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과 북한의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북한 등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미군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이 제118대 미의회 하원 군사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 의해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선출돼 영광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위협들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로 남기 위해 우리 군대가 치명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하원 군사위는 우리 군인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적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위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의 핵심 임무에서 주의를 분산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저스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괌 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VOA에 국제사회는 진작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의 영내 방위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한동맹 등 외교 사안을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공화당 마이클 맥카루 하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맥카루는 11일 성명을 내고 하원 외교위원회를 계속 이끌도록 나를 위원장으로 뽑아준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 것은 이번 의회에서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왜 그렇게 재앙적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드디어 이 행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위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계 무대에서 직면한 많은 도전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초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맥카울 의원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VOA에 불량 정권인 김씨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의 순간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야 한다고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11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한을 모두 북한 무기의 주요 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관련해선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의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시절 활동했고 이후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아온 러셀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님,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에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핵물질 반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원심 분리기 등 북한의 핵 기반 시설을 감안할 때 북한이 과연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수 있을까요?
Well, unfortunately, I think it is feasible. Remember that back in 2018, in
유감스럽게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탄두와 핵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을 기억합시다. 2023년에 김정은이 대량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미국과 한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의 두 나라는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을 처벌하는 걸 일관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공격적인 행동과 무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죠.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이나 누구에 대해서 사용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10개를 가졌든 20개를 가졌든 144개를 가졌든 핵무기를 하나만 사용하면 그게 그의 마지막 행동이 될 것이란 근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서 5시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해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한국 야당은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한국 국방부는 유엔 헌장 51조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쪽에 공감하십니까?
You know, I think that it should be left to the UN. The UN command.
나는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의 세부 사항들을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위반인지 그리고 그것이 유엔 헌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말입니다. 과거 남북 간 총격 교환이 있었을 때 양측이 모두 휴전을 위반했다고 유엔사가 판단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파괴적인 무기가 아닌 정찰 드론이어서 유엔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고려를 넘어서 한국은 영토를 보호할 완벽한 권리가 있고 북한의 이러한 작전을 저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런 처벌 없이 이런 군사 자산들을 우리 영토에 보낼 수 있다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을 같은 종류의 국가로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생산적인 일원이고 계속 국제법을 지켜왔으며 다른 하나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왕따 국가입니다. 한국의 대응을 논할 때 이런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러셀 차관보님,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경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새해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지난 2017년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 신경 쓰인다고 말했는데요.
Let's remember the 2018 agreement was an experiment. It was a bet. And the Moon Jae-in government made
2018년 남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은 실험이자 내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 양보와 제안을 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개선될지 실험한 것이죠. 그 실험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북한은 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롭고 진전된 남북관계를 구축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정보에 대해 얘기해보죠. 나는 클래퍼 전 국장과 한반도 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외부 세계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이 자국의 현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긍정적인 장기적 변화에 대한 최고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의 가용성을 높이는 건 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러셀 차관보님,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명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클래퍼 전 국장은 정보 유입에 대해 무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보 유입이 북한 정부의 행동을 바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미국 정부 내에 있습니까?
Yes, I think so. Although not in the short term. And I personally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무기라는 용어를 쓰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도구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국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건네줄 도구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주장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대중은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의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빠른 해결책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정보 유입을 서방과 미국의 무기라고 인식하는 한 효과는 심각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힘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진실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단지 북한의 정보를 소개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뿐입니다.
한국은 5년간 국방비 55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6.8% 규모입니다. 일본은 최근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까요?
You know, what is going to propel South Korea into a leadership role, a major role in Indo-Pacific?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주요 역할로 이끄는 건 단순히 국방과 국방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문화, 외교력,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충실함이 작용합니다. 다른 측면을 보자면 북한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변화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안보와 복지에 대한 다른 위협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전략의 구성과 예산 배분 또한 진화해야 하며 시대를 앞서가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의 국방시설과 국방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증가하고 바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나는 국방예산의 절대적인 액수보단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활동과 어떻게 통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최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 변경 세력으로 정의합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향후 미한일 삼각공조의 장애물이 될까요?
Well, it is an expression of hope more than it is a description of today's reality. But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평화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는 건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단 희망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어떻게 표현하든 한국이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한다는 점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분명히 반영되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단순히 문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한국이 경제적 이익과 중국이 제기하는 실질적인 안보 도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균형을 잡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지정학적 역풍을 다루는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칙 기반 영내 질서,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에 한국이 전념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님, 13일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은 일본의 새로운 국방 안보 전략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과거 적국이었는데요. 힘의 균형의 관점에 비춰볼 때 일본이 중국보다 군사력을 키우면 미국의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요?
You know, Yunjin, there is an awful lot to worry about in East Asia. But I wouldn't
일본의 군사력이 너무 강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가 당장 걱정해야 할 진짜 위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개발, 지역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매우 문제가 많은 이웃국가들이 있고 여러 실질적인 위험의 측면에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미국에 가까운 동맹이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또 일본이 매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미국의 능력을 보완하며 동맹으로 통합되는 건 근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한일이 궁극적으로는 삼각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Yes, I do. I mean, I'm not a ballistic missile expert or a defense strategist, but yeah, I do.
네, 그렇습니다. 나는 탄도미사일 전문가도 아니고 국방전략가도 아닙니다. 물론 상당한 정치적 장애와 복잡한 고려 사항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공격적으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리 세 나라가 북한 무기의 주요 표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망과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개선하고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합의를 놓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합니다. 우리의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는 다른 모든 복잡성과 고려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러셀 차관보님, 미한 동맹 관계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을까요?
I'm usually asked to make recommendations about a relationship that's in trouble.
저의 옛 상관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자신이 구멍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파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은 현재 매우 건강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고 매우 실용적이며 중요한 동맹입니다. 지난 70년간 성장하고 번성했죠. 저는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반대의 조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방, 경제, 기술, 안보, 외교,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 등 모든 분야에서요. 우리는 매우 폭넓고 다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또한 양국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하길 원하도록 우리가 현재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부터 새 북한 대응 전력과 미한의 공조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원하고 있다고 미국 민주당 중진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억지력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11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글로벌 극단주의로 불리는 초국가적 테러 집단을 꼽았습니다.
As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global extremism, transnational terrorism.
스미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가길 원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에서,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그리고 북한은 아시아에서 우리가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들은 우리가 주로 그들의 독재적 야망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우리를 밀어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았던 스미스 의원은 이런 위협 대응 방안으로 억지력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eterrence has got to be an incredibly important part of that. We need to have a military that is strong enough to convince all of them.
스미스 의원은 억지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모든 집단에게 우리나라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군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중요한 부분은 파트너십이라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및 영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We're not doing South Korea a favor. Pursuing our strategic interests by providing them with the resources.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방위비 지출을 통해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침략해 전 세계를 폭파하지 않도록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미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5.4명으로 추산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이 공동 발간하는 2021년 유엔 합동아동 사망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 5천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0년에 1만 8천 명을 시작으로 2000년 2만 5천 명까지 급증하다 지난 30년 동안 매년 3.3%씩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 1,000명당 3명이 사망한 한국보다는 5배 높았고 1,000명당 6명이 숨진 미국과 비교하면 2.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북한에서 생후 12개월 이전에 사망한 영아는 1,000명당 10명으로 1990년에 33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2021년 북한의 전체 출생아 수는 34만 4천 명, 태아 사산은 2,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후 28일 이내에 숨진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 9천 명에서 2020년 1만 1천 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 3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2021년 전 세계에서 다솥돌이 되기 전 사망한 영유아의 숫자는 5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태아 190만 명이 사산했다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보건 환경이 좋은 곳에 있었더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참여한 비디야 가네시 유엔 아동기금 통계분석국장은 광범위하면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비극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 여성과 아동의 보건 활동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3도, 낮 7도, 양덕 아침 0도, 낮 7도, 신의주 아침 3도, 낮 7도, 구성 아침 1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4도, 강계 아침 영하 1도, 낮 4도, 희천 아침 1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5도, 낮 10도, 개성 아침 3도, 낮 9도, 사리원 아침 3도, 낮 8도, 신계 아침 1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도, 낮 9도, 장전 아침 5도, 낮 8도, 평강 아침 1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0도, 낮 11도, 장진 아침 영하 5도, 낮 5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7도, 김책 아침 2도, 낮 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9도, 낮 1도, 김영권 아침 영하 7도, 낮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5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군에 의해 전체 영토의 4분의 1인 16만 평방킬로미터에 뿌려진 수천 개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재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로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비옥했던 밭과 농업시설에 러시아가 엄청난 양의 지뢰를 매설하면서 농업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각종 폭발물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 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무기 제거 및 감축 담당자인 마이클 티레의 말입니다.
We know that Russia's forces have deliberately booby-trapped objects in people's homes, including children's toys, and even the bodies of people.
마이클 티레 씨는 우리는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어린이 장난감을 포함한 사람들의 집에 부비트랩을 설치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에도 무기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급조 폭발물을 사용한 것은 이슬람 국가, IS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 사상자를 많이 내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사용했던 전술을 연상시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뢰 제거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많은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조언하고 정부 지뢰 제거반을 훈련시키며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추가적인 지뢰 제거 노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9,1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티레 씨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뢰 제거 노력은 훌륭하지만 폭발물의 위험 규모는 워낙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 $91.5 million in assistance that we're providing over the coming year is designed to strengthen and supplement.
미 국무부의 티레 씨는 미국이 제공하는 9,150만 달러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는 데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잘 조율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그들이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시절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문서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이를 조사하게 될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의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 때때로 임명되는데 갈랜드 법무장관 등 법무부 지도부로부터 독립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이번 특별검사 임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예외적 상황은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번 임명은 민감한 사안에서 독립성과 책임감에 대한 법무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직 사실과 법에 의해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잭 스미스 검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갈랜드 장관의 이날 특별검사 임명 발표는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기밀문서 발견과 관련한 발표를 한 뒤 나왔습니다. 백악관 법률고문관실은 12일 오전 추가로 발표된 기밀문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웰밍턴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미국 보건위생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지속적인 결과로 자비에르 베세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2023년 1월 11일 해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갱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겨울철 코로나 환자 급증 가능성과 백신과 치료제 판매를 위한 민간 시장 전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비상사태 연장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무료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하루 평균 6만 7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하루 약 390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이를 90일마다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11일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이후 처음 이뤄진 표결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룰 특위 설립 결의안을 찬성 365대 반대 65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은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146명이 찬성 그리고 65명은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7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기술, 안보 발전 상태와 미국과의 경쟁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한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뒤 새 특위는 당파적 위원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카시 의장은 특위가 일자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지적재산권을 지키며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다시 가져오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외교부 등 한국 정부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변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정 한국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면서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제3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으로 해당 단체가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을 판결했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거부해 수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일본 제철 등 전범기업이 피해 보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몇 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바라는 것은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라면서 제3자를 통한 배상금 지급이라는 외교부의 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측의 이 같은 해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한국 정부의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한국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같은 검토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배상금 지급 요청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